탈문회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묻지요. 이 세상에서 제일 지루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답이 뭐였냐면 어떤 경우에 처해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다. 또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답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렇게 질문했을 때그 답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가 바로 이 감사라는 주제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리는 감사의 찬송 가운데 최고로 꼽히는 시편 136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136편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베푸신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역사적인 서사시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베푸신 은혜를 오늘 네 가지의 은혜로 요약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136편입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가 무엇이고 또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한 것은 여러분 선택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신 그 지혜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지 모셨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의 기초는 뭐 이스라엘이 뭐 특별하게 민족성이 뛰어나거나 그들이 특별히 다른 민족에 비해서 의롭다거나 이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고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들이 받은 은혜가 뭐냐면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걸로 끝나지 않고 그들이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는데 이들이 광야 사실은 제대로만 들어갔으면 며칠 안에 들어갔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신광야를 들리시다가 정탐꾼을 보내는 시간까지 합쳐도 몇 달이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불순종을 하게 되고 그 불신앙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데도 불구하고 불순종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정말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 그리고 왕들과의 그 전쟁 아니면 분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도망쳐 오는구요. 잠시 멸망당한 나그네에 불과했습니다. 괜히 어떻게 보면 진짜 엄청나게 많은 그리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에 군대가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무기가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나그네처럼 정말 아무것도 없이 보이는 이 사람들을 40년 동안 그 어느 민족도 멸망시키지 못하고 또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오늘 보시면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이끌어내셨고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보호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그것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단순히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이들이 연단을 받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합당한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기 원하셨고 그곳에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고 그한 민족을 통한 그 왕국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찬송하는 그런 궁극적인 극적인 나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보여주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광야길을 떠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십니다.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구름기둥을 친히 보내주셔서 그들이 어디로 갈 바를 인도하셨다는 것이고요. 또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래서 추위를 피하고 빛을 밝히도록 그렇게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앞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길 밤이 되면요. 어디서 누가 어디로 가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불기둥이 그들 앞에 가서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입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것은 공급의 은혜였습니다. 이들이 그 백성을 인도하여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광야를 통과하는데 40년이 걸렸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이고요. 아이와 그 여자들, 노약자들까지 합치면 거의 200만 명에 가까운 200명이 좀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요. 이들은 제가 아까 말씀했지 무기를 갖고 나온 것도 아닙니다. 또한 식량을 많이 갖고 온 것도 아니고요. 갈아입을 옷을 많이 갖고 온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간다라고 생각했지 그 이후에 얼마나 걸릴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두 달이면 도착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이들이 그 돌아다닐 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과하는 그 모든 시간 동안 오늘 보시면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하게 신에게 감사라 그랬죠. 통과하게 하신 그 모든 4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목마를 때는 물을 주셨고요. 배고플 때는 만나를 주셨고요. 정말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신명기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을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복은 생활할 수 있도록 먹을 걸 주셨고요. 의복은 헤어지지 않고 신발은 닳지 않도록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육체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므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받은 그 육적인 공급 있잖아요. 그거에 비교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주신 그 영혼의 공급에 그 비교하면 육적인 공급은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이들에게 영적으로 공급해 주셨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에게 불평합니다. 그리고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광야에서 죽였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죄를 지어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죄를 지어서 죽은 사람도 있지만 용서받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불뱀 사건을 보셔서 그렇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해서 불뱀을 보내서 다 죽게 생겼는데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그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영적 은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들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그들의 능력이 안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은혜 그것으로 이들을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마지막 가나안에 이른 순간까지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로지 그들을 선택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 그 구원의 계획으로 약속의 땅에 도착할 수 있는 그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했다는 것을 이 한 절,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는 이 한 절로 정말 그들에게 그들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간 것처럼 우리도 삶의 광야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 우리들을요,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후에 가는 곳마다 네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받아 했습니다. 당연하죠. 이방인이었으니까. 그럴 때마다 그런 이방 족속들에게 아브라함은 항상 자기 자신을 그 나그네됨이라고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야곱이 바로 앞에서 애굽의 왕인 바로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나이를 물었단 말이에요. 그 바로가 그랬더니 자신의 나이를 얘기하면서 나그네됨을 고백합니다. 이 창세기 40장 9절에 보시면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여우도 그러니까 평생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그네처럼 사셨어요. 여기에 정착하려고 여기서 왕이 되려고 사신 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고 마태복음 8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역시 허다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라고 그렇게 증거하였으니 라고 적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 역시 서신 속에서 그 사랑하는 양떼들에게 나그네와 같은 행인 같은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죠. 100년 전에 무교 여행원 한 여행자가 유명한 랍비 호베츠 케임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랍비의 집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갔거든요. 이제 랍비를 만나러요. 그런데 랍비의 집에 가보니까 그 집에는 한 개의 테이블과 벤치가 있는 단순한 방 한 개가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행자가 이 랍비인 그 호베츠 케임에게 묻습니다. 랍비여, 당신의 가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랍비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그러면 당신의 가구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어봤던 방문자가 아니 랍비여 내 거라뇨. 저는 단지 이곳을 방문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단지 지나가는 것 뿐입니다. 가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랍비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도 그렇소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지요.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애굽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듯이 우리를 죄악된 이 세상에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권세를 통째로 뺏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주시고 모세를 그 애굽의 왕 바로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배하는 민족으로 모세를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도리어 광야로 그들을 내보내셨습니다. 광야는 풍족한 곳이 아니지요. 아무것도 없지요. 결핍과 고난이 가득 찬 길, 그런 길이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냥 애굽을 점령해버리면 되잖아요. 모세를 왕으로 세우시면 되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애굽과 완전히 결별하게 헤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죄에 속박받고 있고 노예로 갇혀있던 그 애굽을 애굽에서 완전히 결별하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함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하셨기 때문에 아예 그들을 애굽과 결별하게, 애굽에서 완전히 그 떼어내서 옮기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모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 이제 축복받았다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분명히 세상과는 떨어졌는데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건져내셨는데 우리의 삶이 좋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가 남아서 이 세상을 즐기고 이 세상의 것들 가지고 슬퍼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과 구분되어서 세상을 나그네 길 삼아서 그렇게 가는 사람들,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본향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세요. 그리고 그 본향의 길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고난과 역경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이 땅이 우리가 정착할 땅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또한 이것도 지나가면 결국은 본향에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시련이 올 때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우리에게는 영원히 기다리고 있다. 영원한 본향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그 주님께서는 이 사건, 이거를 통해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광야 같은 길에서 우리가 시련과 많은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 의존하게 되고요. 그 의존함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똑같았었지요. 그들도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에게 우리가 살았던 모든 삶들이 항상 그냥 제일 좋고 제일 기쁘고 제일 행복한 그런 시간은 아니었어요. 또한 언제나 풍부함과 넉넉함 그런 때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야 됐고, 때로는 정말 물질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매달릴 때도 있었고요. 또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풀어지지 않아서 마음에 많은 고통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때로는 질병에 시달려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되었고, 또한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정말 티끌 같은 존재인가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평탄한 길이 아니라 광야로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소유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궁핍하게 된 것은 주님 안에서 풍부함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고통과 슬픔을 당한 것은 주님의 품으로 피할 때 맛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의 크기를 더 크게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죄와 불순종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두려움에 떨 때 주님의 품 안에 사는 행복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기회를 우리가 그 광야에서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그 명예와 신뢰를 잃을 때, 잃었을 때, 또 그래서 사람들이 외면할 때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모두 얻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얻고 이 세상에서 버림받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굶주리고 배고플 때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한 끼만 안 먹어도 힘들어하는 우리의 연약한 존재를 깨닫게 될 것이고요. 매일매일 일요일 양식을 구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건강을 잃어버리고 이적할 때마다 우리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 주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고백이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고백할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있고 호흡을 할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주님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기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의 그 어려움들, 고난, 시련 이런 것들이 도리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국 전쟁 때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부산에 피난을 가서 이제 그 감사주일이 됐어요. 그래서 저녁 예배 때 그 성도들이 모여서 각자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냥 그 감사의 간증을 하는 그런 순서를 가졌답니다. 어느 장로님이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저는 피난 이곳까지 와서 장사를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 서울에서 살 때보다 여기 와서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라고 간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집사님이 또 일어나시더니 우리 온 가족이 이런 전쟁 속에서 다 평안히 지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라고 간증했어요. 또 어떤 어머니는 제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지 않고 무사히 돌아와서 감사합니다라고 간증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청년이 일어났는데 이 청년은 부모도 없이 외로운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뭐라고 간증했냐면 저는 아무 가진 것 없고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부모님은 폭격에 세상을 떠나셨고 하나밖에 없던 형님은 전쟁터에서 전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에게 지금 삶에서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간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제가 깨닫는 감사는 영원한 감사라고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시련과 고난을 당했지만 결과적으로 그가 느꼈던 건 뭐냐면 그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정말 나밖에 이런 길을 가지 않나라는 생각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오히려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붙들고 계시는 분은 주님이시고요. 그 주님의 사랑이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을 버리고 배신을 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 버리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죄악 가운데에서 죄를 짓고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그 장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이끌림에 가서 고백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렇게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요 모두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가 아니었다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는 버티지 못하고 포기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도 많았을 것이에요. 또한 그렇게 지쳐 쓰러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이렇게 세워주셨고 또한 사랑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를 붙드시고 계셨고 우리가 넘어진 곳에서 말씀을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아니면 안 사랑하시는 것 같고 이렇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동일하신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죄 짓는 것에 따라서 막 그것이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더 많이 했다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항상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베푸신,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인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쫓기고 홍해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불뱀에 물려서 아무 그 소망도 없었던 죽어가던 백성들이 구리로 만든 뱀을 보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야 될 백성이기에 우리를 이 세상에서 그냥 내비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다시 한번 끌어내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 그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의의 싸움을 계속하며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다 이루어주셨으면, 그냥 여기서 그냥 바로 천국으로 옮겨주셨으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을 다스리게 했으면, 모세가 왕이 됐으면 끝났을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백성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 길, 광야의 길을 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구분되게 하셨고, 이 죄 많은 세상에 살지만 의의 싸움을 하며 그 의의 길로 길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시련이 닥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항상 의지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한심하게도 가끔 가다가 내가 정말 믿는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시원을 받았는지 여러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만세전에 이미 택하셨다고 에베소서 1장은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가 모를 때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고 인도하셨고,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고, 우리가 전혀 감사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언약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정말 70이면 70, 80이면 80, 90이면 90, 잠시 살다가 떠날 광야 같은 인생길을 지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광야의 길에서 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질병으로 뇌성마비를 얻어서요 보는 것과 듣는 것, 그리고 눈꺼풀을 움직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게 될 수 없었던 우찌무라 겐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몸 중에 머리만 발달하고요 나머지는 어린아이 것 그대로 굉장히 그 아주 기형적으로 그렇게 자라서 성장하게 됩니다. 물론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그 눈동자 외에, 듣는 거 보는 거 눈동자 외에는 눈꺼풀을 움직이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 호르몬이 밑에서 컸는데 어머니가 항상 나가시기 전에 머리밭에 성경책 한 장을 펴두고 나가십니다. 그러면 이 우찌무라 겐조라는 이 이 어린 소녀는 하루 종일 그 한 장을 들여다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굉장히 우쭈르마 겐조가 자라나면서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자기 자신이 이렇게 만든 모든 것을 다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책 하루 종일 한 장을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서 우쭈르마 겐조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변화가 됩니다. 하루는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어내려가다가 주님이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는 말씀을 정말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냐면 바울도 자기처럼 눈에 박힌 가시, 자기 몸에 어떤 질병과 그 어떤 장애를 고쳐주기로 원했는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그 이후로는 이 우찌무라 겐조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눈꺼풀을 이용해서 자막, 자판을 이제 한자 한자씩 집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시를 짓고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쓴 시와 책들을 발간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그의 그 모든 그 책, 시, 그리고 또 방송에도 나가게 되는데 이거를 통해서 일본인들을 회개시키고 일본인들을 위한 사도로 자신을 쓰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시면서 성경책을 낳아둔 어머니, 그리고 먼 길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매주 오셨던 목사님, 그 목사님의 덕분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그 하나님께 자기 삶의 전체를 일본인을 위한 사도로 헌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가 지은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괴롭지 않았더라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 굉장히 짧은데요.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외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자매들도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이렇게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광야의 길 같은 인생길, 이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분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먼저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남아있는 어떤 불안과 또 원망, 불평은 아마도 우리의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정말 고기를 먹여주셔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죽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원수마귀가 불화살로 공격을 할 때 우리가 감사가 없으면요, 방패 없이 그 화살을 막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고 어느 목사님은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인생길을 걸을 때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광야길을 인도하셔서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나그네 길을 걷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매일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가 가진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요.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욥이 고백한 것처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라고 노래하면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찬송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제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시고 선택하셔서 인도하시고 정말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영원히 찬양하는 그런 백성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